안녕하세요. 지원 있습니다. 오늘도 이효석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보니까 좀 주인장 같네요. 네. 지원 뉴스.
네.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고 있는데,
네.
박지원 아나운서의 사심 뉴스.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막 이런 건데. 네. 첫 번째 주제를 뭘로 잡았나요?
일단, 최근에 주가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과연 지금이 AI 버블인가에 대한 의문, 네, 갖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 좀 이상한 게요. 오늘도 따로 국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우에서는 사상 최고가다 축포를 쏘아 올렸는데 또 한쪽 나스닥에서는 AI 이제는 좀 꺼지는 거 아닌가라는 비명이 터져 나왔는데 왜 하필 어제 또 기술주들이 무너졌는지 봤더니 소프트뱅크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투자의 규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소프트뱅크가 AI 대장주 엔비디아를 뭐 3분의 1, 2분의 1도 아니고 반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요. 진짜 전량 매도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지난 10월에 가지고 있던 엔비디아 주식 3,210만 주를 싹 다 팔아서 우리 돈으로 7조 7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T모바일 지분 일부도 팔아내면서 12조 원을 추가적으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현금을 어디다 쓰려고 하냐? 바로 오픈 AI였는데 소프트뱅크가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제 오픈 AI에 올인하기로 했고 만약에 이 투자가 완료가 되면은 소프트뱅크가 가진 오픈 AI 지분이 4%에서 11%까지도 꽁충 뛰어 오르게 됩니다. 아니 지금 AI 칩 없어서 난리인데 엔비디아를 판다고? 이거 좀 끝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1등 하던 모범생을 버리고 새로운 전학생을 한테 갈아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얼마 전에 그 손정희 회장하고
네.
젠슨 황이 만났을 때
네.
젠슨 황이 손정희 회장을 놀린 적 있었어요.
젠슨 황이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다 팔아버린 거예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한테 이제 당신이 뭐라고 물으셨냐면, 와, 그때 2017년, 18년
네.
되게 힘들었을 때,
네.
손정희 회장이 우리 회사 최대 주주였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지분이 대략 그때 뭐 5. 몇 퍼센트를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를 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 팔았죠.
네.
두 배 먹고. 근데, 10배, 20배가 넘게 오른 거죠.
네.
그러면서, 젠수왕이 손정희 회장, 그거 다 팔, 또 옛날에, 형, 옛날에 우리 회사 최대 주주였는데 지금 주식 하나도 없지? 왜 팔았어?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손정희 회장이 야수의 심정을 가지고 AI를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나게 과감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분도 그냥 돌아놓고 보면, 가만히 그냥 엔비디아만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지분율이 5조 달러에 5천억, 한 500억 달러 가까이 이제 되는 거니까, 5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뭐 100조 가까운 돈을
네.
엔비디아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네. 거였는데, 괜히 팔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또 다시 샀다가, 이번에
네.
또 다시 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손정희,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정희 회장이 주식을 되게 잘 파는 것 같진 않다. 물론 잘 파는 것도 있겠죠. 근데
네.
뭐 늘, 100% 다 맞는 건 아니어서 손정희 회장이 팔았다고 해가지고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 좀 더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부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인 건데 보통은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 10만 원인데 이거 산다. 그러면 10만 500원에 살까? 10만 1000원에 살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집은 좀 다르죠. 집은 딱 사 10억짜리 집을 살 때 아이 몇 천만 원만 깎아 주세요. 그러잖아요. 몇 천만 원이잖아요.
네,
단위가 크죠.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동성이 없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인데 10억 9,900만 원에 살 사람도 있고 10억 9,950만 원에 살 사람도 있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낮다는 거죠. 대신에 엔비디아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렇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현금화하려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거고 그렇다고 지금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팔아서 그럼 AI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 이런 건 아니고 다른 걸로 지금 리포지셔닝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 돈을 넣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팔았고 이런 게 있었겠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한테 미안해 내가 이번에 팔고 나간다라고 할 때도 소프트뱅크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팔았단 말이에요. 엄청 우회했죠.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왜 더 주목을 받았냐면 하필 엔비디아, 그러니까 AI 버블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하필 가장 AI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팔아버리니까 시장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사실 오늘장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소프트뱅크 또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앞서서 팔았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부 애널리스트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봐서는 안 되고, 단지 오픈 AI라는 새로운 대박의 투자를 하고 있고, 또 ABB의 로봇 사업부 같은 미래 먹거리를 사오려고 당장 지금 당장 쓸 실탄이 필요했던 거다. 그래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난 자산 중 하나인 엔비디아를 현금화했던 것뿐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식을 판 게 이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도 아니고, 여전히 스타게이트 같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도 엔비디아 기술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오히려 오픈 AI에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다. 지금 소프트뱅크가 오픈 AI 상장 전에 지금 지분이 4%에서 11%까지 더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장 전에 지분을 더 확보하려고 급하게 현금을 만든 것뿐이고,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이런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다. 비싸서 못 샀던 투자자들에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이게 뭐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거는, 당장 지금 이번 주에 뭘 팔았는데 이런 것보다는 계속 좀 멀리 좀 한 3년 후 뭐 5년 후를 뭐 잘 모르겠지만 상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3년 후에서 5년 후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AI와 관련해서는 진짜 엄청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뭐 오픈 AI를 포함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LLM이 나올 거고, 이 LLM들이 피지컬 AI로 어떻게든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먼 미래를 지금 상상하고 가고 있긴 한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혹은 이익이나 매출이 지금 현재 수준일까? 아니면 더 올라갈까? 생각해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엔비디아도.
지금.
AI의 흐름이, 아니, 뭐, 버블이, 논란이,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엄청 많긴 하지만, 이 거대한 도도한 흐름이 중간에 멈출 리는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픈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배팅이 이어지고, 누가 돈을 벌고, 이 안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 AI와 관련된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 성장할 거잖아요.
네.
계속 성장하는데, 이 안에서 여기 있는 걸 팔아서 저기 있는 걸 사고, 여기 있는 걸 사고, 좀 오른 거 팔고, 이거 사고, 막. 잘하면 너무 좋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거의 기업을 사는 거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서 이런 거래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만, 솔직히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흐름에 그냥 탈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무언가. 예를 들자면 그냥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뭐 ETF라든지 이런 걸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오픈 AI 상장이 임박해서 지분을 더 늘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오픈 AI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오픈 AI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투자는 하고 싶은데, 대체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오픈 AI의 수혜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픈 AI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효친클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오픈 AI가 상장을 하면은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때부터
아, 진짜 버블일 수도 있다.
왜냐면 IPO를 한다라는 거는, 네. 이거는 너무 명백한 주식의
필요해.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을 볼 때 주식의 공급과 수요를 봐야 돼요.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야 되잖아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오픈 AI가 IPO를 할 정도가 되면, 오픈 AI가 바보가 아니라면, 손정희 회장이 바보가 아니라면 지금보다 AI, 막 사람들이 전부 우와! 막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럴 때 팔아야지, 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기겠죠, 당연히. 이걸 제가 이제 비유로 이제 드래곤볼에 보면, 네. 원기옥 알죠, 원기옥.
아, 알아요.
그 손오공이, 네.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힘을 하나라도 다 끌어당겨 가지고 다 만들어서 착. 아, 오픈 AI도 마찬가지죠.
단물까지.
거기 지금 AI 안 하고 지금 뭐 하세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올라오세요. 저 AI 지금 날립니다. 이리 와서 이제 전부 다 끌어들일 만큼 끌어들인 다음에 이걸 AI 해가지고 오픈 AI 그 IPO 할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오픈 AI의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AI의 수혜, AI가 사용돼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회사들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동안 주인공이었던 거고,
맞아요.
저는 이제 팔란티어도 계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AMD는.
회사들이 결국은 AMD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누가 더 많이 올라가고 누가 더 앞서갔다 하겠지만 결국 키워드는 AI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AI가 되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에너지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바이오도 좋아요. 그래서 바이오도 결국 지금 AI를 이용해서 좀 더 빨리 신약이 개발이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 오늘 같은 경우에 ABL 바이오 뭐 대규모 계약건도 있고 그래서 국내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이오. 그리고 그 마이클 버리 기억나시잖아요.
네.
저번에도 저희가 마이클 버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 이분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 AI 빅테크들이 회계 사기로 이익을 더 부풀리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는 비용을 장부에서 교묘하게 숨겨서 이익이 엄청 잘 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칩 구매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는데요. 뭐 지금 오늘장에서 장 막판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게 바로 감가상각인데 쉽게 말하면은 300만 원짜리 최고급 PC를 사면 이 PC 몇 년 쓸 수 있을까 보면 보통 3년 정도 쓴다라고 치면은 이 회계 장부에서도 300만 원짜리 자산 샀으니까 3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비용을 처리하겠다라고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이거 우리 3년 아니고 6년까지도 더 쓸 수 있다라고 장부에 적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300을 6년으로 나누면 1년의 비용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또 절반이 되니까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말하는 마이클 버리가 말하는 그 사기의 핵심이고요. 구체적으로 몇몇 기업들을 콕 집었는데 오라클이 2028년까지 이익이 27%나 부풀려졌을 수 있고 메타도 21%나 부풀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논란의 시작이 메타 라마3 모델 개발에서 비롯이 됐는데 3년이면 GPU 4대 중 1대 이상이 고장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AI 훈련용 GPU는 24시간 내내 우리가 풀 악셀을 밟는 거랑 똑같은데 열도 받고 고부하도 걸리고 마치 옛날에 코인 채굴용 GPU처럼 수명이 확 줄어든다라는 건데 지금 클라우드 회사들이 이 GPU를 6년 쓸 수 있다라고 장부에 적어놓고 돈을 조금 조금씩 깎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년 만에 고장 날 거를 6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하면은 사실 지금 당장 버는 이익이 실제보다는 훨씬 많게 보일 수 있는 착시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장부 자체에는.
네.
그래서 이게 AI 회사들의 이익이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감가상각이라는 것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네.
모든 회사는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그걸 자산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화 할 건지 아니면 비용 처리를 할 건지 봐야 되는데
네.
이제 GPU를 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는 그 회사의 이제 자산이니까 자산으로 잡아놓겠죠. 근데 이 자산이 실제로 이게 몇 년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이게 몇 년 동안 쓸 수 있지? 그거에 따라서 10년 쓰면은 10분의 1씩 매년 비용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몇 년 쓸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네.
이거는 회계 그 사기가 아니고
네.
원래 그거는 운용의 묘예요. 운용의 묘. 그래서 이거는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과도하게 이게 심각하게 뭐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다 망가져가지고 쓸 수 없는 걸 갖다가 뭐 8년 동안 상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버리가 이야기했던 그 예시는 물론 그런 예시가 있다고는 한데 좀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아, 뭐 아까 메타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런 칩도 있겠죠.
네.
근데 안 그런 칩도 많은데. 아니, 그런 데이터 센터도 있겠죠. 근데 안 그런 데이터 센터도 많은데,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봤던 그런 문제가 있는 곳도 있겠으나, 꼭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네. 저도 찾아봤는데, GPU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그 지원님도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도서관 가면 막 엄청 덥지 않나요?
네, 더워요.
그렇지 않나요?
네, 덥습니다.
그럼 막 열이 나니까 막 머리를 쓰니까.
삐질삐질 나요.
땀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것처럼 GPU도 열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많이 힘들어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문제가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저렇게 주가가 좋겠어요?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를 조금 이제 확대해서 해석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째 들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이클 버리 입장에서도 참 이분도 대단하신 게 네. 계속 본인에 대한 관심도를 받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11월 25일 날 뭔가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라고.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게 딱 엔비디아 실적이랑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고 버리의 생각에는 엔비디아 실적 나와가지고 한번 박살 나고 내가 여기서 25일 날 이 얘기 해가지고 니네들 아주 그냥 한번 혼 좀 놔봐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 혼이 나면 안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장부 하나 표를 가져왔는데요. 파란색을 먼저 보면은
파란색이요?
네. 1990년대 후반에 닷컴버블 직전에 주주 환원 하늘색을 추월했고요. 2020년대 AI 시대에서는 현금 흐름 분홍색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현금 그러니까 결국 뭐를 말하냐면 현재 AI 시대는 닷컴버블과 달리 기업들이 투자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 내에서 선택적인 투자와 주주 환원을 병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순 영업 이익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1990년대 후반에는 캐펙스와 주주 환원을 간신히 감당하는 수준이었고요. 2020년대에는 현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캐펙스와 주주 환원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견조한 네. 증가율이 보여져서 현재 기업들이 현금 창출 능력이 2000년 버블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버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림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좋아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뭐냐면은 빅테크들이 버는 돈이에요.
네.
매출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계상의 이익 아니고 버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돈, 넷으로 돈 들어오는 돈이에요. 네. 들어오는 돈. 근데 여기 보시면은 들어오는 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캐펙스가 되죠. 그러니까 네. 다 나가는 거죠. 다 나가는 거예요. 번 돈 들어오는 돈 싹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자 나고 난리 나고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차이가 많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올해 버는 돈보다 덜 쓴다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구간에서 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누적적으로 지금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올해 버는 돈만큼 투자해서 문제가 된다. 그런 게 어딨어. 올해 도는 것만큼 원래 투자해도 되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지. 근데 버는 돈만큼 투자해서 문제가 돼? 아, 근데 쌓아놓은 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아, 그리고 돈 빌린다는데 사람들이 돈 주셔가지고 돈 다 빌려준다는데 왜 이렇게 날린 거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메타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아니 돈을 빌려준다는데 왜 난리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때는 지금 자사주를 많이 샀잖아요. 하늘색.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주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캐펙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자사주는 못 사겠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그냥 쉬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테크의 돈이 너무 많고 돈도 네. 많이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IPO랑 유상증자 관련된 건데요.
그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맞아요. 시장의 거품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보시면 되는데 기업들이 대거 신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끌어모으는 행위 과열의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잖아요. 근데 닷컴버블 때를 보면은 신규 발행 건수 IPO가 500 건에 가까워요.
이때가 이제 원기옥을 모은 거죠. 모든 사람 할머니 빨리 가자. 이거 지금 여기 닷컴 붙였으니까 빨리 사. 이거 원기옥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네. 역대 최대치,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꿈만 가지고 이제 시장에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를 보면은 2024년과 2025년 56건. 네, 역사적 저점 수준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당시에도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네. 이슈가 됐을 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도 현재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시면 AI 캐펙스의 버블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메타와 오라클 일부 기업은 캐펙스 비율이 70%대로 과거 뭐 AT&T랑 엑손 구조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시기의 선두 기업들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 반면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50% 이하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캐펙스를 또 유지하고 있어서 AI 기업들 내에서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AI 버블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계속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란이 있는 동안에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버블이냐 아니냐
그거에 건데, 대한 대답은
네, 버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네. 근데 논란은 계속 될 것 같다. 버리형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맞네 틀리네 걱정되네 어떻게 되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동안에 이제 바이오 같은 그 섹터에서 네. 또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어제 저희가 이한영 본부장님이랑 네. 분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세미나를 네.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우와.
한 50분 오셔가지고 막 들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궁금하시면 댓글로 찾아보시고요. 네. 바이오를 이제 왜 사야 되는지 얘기했어요.
이게 AI랑 가장 많이 접목이 되고 그 이번에 캐시우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 관련해서 AI랑 접목시켰을 때 그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쪽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네. 좋은 기회가 있고 또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라는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뭐 금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밑에 댓글로 한번 보세요. 이 영상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결론이 났는데요. 그래서 AI 버블이냐 아니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일단 이호석 대표님의 후견은 지금 AI 버블 아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았다.
네.
라는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로 인해서 좀 고민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는 2부로 넘어가시죠.